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세르게이 쇼이그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13일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북러 간 밀착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농축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력을 한계 없이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선에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 첫 TV 토론을 벌였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규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세르게이 쇼이그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평양을 방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쇼이구 서기가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는데요. 임 기자, 방북 목적이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방북은 이 사전에 아무런 조짐 없이 말씀대로 전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특히 큰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러시아 관영 매체가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의 발표라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쇼이구 서기의 이번 방북은 북러 간 지속적인 전략적 대화의 일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방문을 통해서 이 쇼이구 서기가 북한과의 양자 및 국제 문제와 관련해 광범위한 의제를 논의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만남이 지난 6월에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직접적으로 이번 방북의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그 이번 방북 목적을 좀 살펴보는데 몇 가지 중요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상황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가 이번에 발표한 쇼이구 서기의 평양 방문이 북한과 러시아의 조약 이행, 조약이라는 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아니겠습니까? 이 조약 이행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쇼이구 서기의 방북 목적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러시아는 최근 들어서 미국 등 서방 측에 그 서방 측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들을 러시아 내 장거리 공격에 사용하도록 우크라이나에 허용할 경우에 확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이는 미국 등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되고 이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은 지금까지와는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서방국들의 이런 그 참전이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 전쟁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주목되는 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 때 체결한 이 조약 아니겠습니까? 이 조약은 한쪽이 침략 공격을 당할 경우에 상호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 전문가들은 최근 잦아진 북한의 핵 관련 움직임이 이 러시아의 대서방 경고를 측면 지원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이구 서기의 이번 평양 방문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진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 6월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 다시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아까 윤 기자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조약에서 한쪽이 침략 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에서 사용될 포탄 등을 계속 지원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최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석인은 원래 러시아의 국방장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그 7월 북한의 그 전승절 때 당시 그 국방장관 자격으로 그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그 무기 거래 또 북한과 러시아의 그 연합 군사훈련에 합의를 했고 그때부터 이제 무기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그 평안도와 자강도 등에서 그 많은 그 무기 물자를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서 주로 포탄을 만들어서 나진항 등을 통해서 그 러시아에 보내고 있는데 미국 무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년간 16,500개 이상의 그 컨테이너를 러시아에 보냈는데 여기에는 아마 포탄,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이는 포탄 수백만 발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서방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포탄 외에도 그동안 러시아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이 수출한 그 북한산 그 미사일이 있습니다. 미사일 65기를 우크라이나를 겨냥해서 쐈으니까요. 그동안 북한이 아마 그 100발 이상의, 100기 이상의 그 미사일을 아마 그 러시아에 제공하지 않았냐,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 반대급부로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 밀가루와 석유 등을 북한에 제공하고 있고요. 또 북한은 이것 외에도 그 러시아에 무기와 군사 기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동안 그 상당한 그 군사 기술 이런 것을 제공을 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인공위성 기술을 그 러시아가 북한에 줬습니다. 러시아는 올 봄에 북한의 그 군사 정찰 위성 기술뿐만 아니라 인공위성 그 로켓 엔진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활용해서 북한이 지난 5월 27일이죠. 그 동창리에서 그 정찰 위성을 발사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북한인 그 러시아에 대해서 전투기 기술 또 지상에서 쓰이는 무기 기술을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을 러시아가 북한에 이전에 줬는지는 아직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이구 그 서기가 이번에 그 평양에 간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양측 다 그 논의할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경우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북한이 좀 더 많은 그 미사일을 필요할 거고 북한으로서는 그동안 자신들이 요구했던 무기 기술, 뭐 정찰위성, 또 뭐 전투기 관련 기술 이런 것을 그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쇼이구 국가안보서기가 이번에 평양에 가서 이 문제를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을까, 서로들 논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윤 기자, 쇼이구 서기가 김정은 위원장의 모스크바 방문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한국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난 6월에 평양에서 이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모스크바 방문을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그동안 푸틴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했지만 둘 다 그 연해주에서 했습니다. 러시아 말하자면 본토가 아니라 이 동쪽의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에서 했던 것이고요. 모스크바를 공식 방문한 것은 이제 없었는데요. 이번에 쇼이구 서기가 이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언론들은 전하고 있고요. 마침 또 한국의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은 조만간에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할 동향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 중에 푸틴 대통령을 면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김 위원장의 모스크바 방문에 대한 논의도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 기자, 북러 협력과 밀착이 갈수록 공고해지는 양상인데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무관심한 것이 이런 상황과도 연관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쇼이구 국가안보석이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한국 국정원도 당초에는 그 최선 외무상이 9월에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최선 외무상이 그 러시아를 방문할 동향이 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아마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모스크바를 방문하면 그에 앞서서 그 최선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할 그 가능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아마 북러 양측에 서로들 정치적 외교적 수요가 있기 때문에 밀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와 같은 그 밀착 배경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필요하다. 러시아로서는 북한의 그 미사일 제공, 서방의 그 장거리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그 대응 수단으로 북한의 그 미사일 제공이 좀 더 필요하고 또 북한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지난 몇 년간 굉장히 노력해서 마련한 그 외교적 돌파구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죠. 러시아를 활용을 해서 북한은 그동안 자신들에게 가해졌던 외교적 고립도 그 탈출할 수 있었고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식량과 석유 이런 것도 없고 또 유엔 안보리에서는 그 제재를 감시하던 그 제재위원회 그 감시 전문가 패널도 무력화시켰습니다. 러시아의 도움으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와의 밀착을 지금 필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것이 그 미국과의 대화에 북한에 무관심하냐 이거하고는 좀 관계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미국과 북한과의 그 대화는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북한이 대화는 몰라도 북한의 그 궁극적인 대화의 목표는 미국과의 어떤 그 인게이지 이걸 통해서 본인들에 대한 제재를 풀고 본인들의 핵 보유를 인정받으려는 그런 목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마 다음 행정, 미국의 다음 행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봄 그리고 그 전에 상당한 어떤 그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공축시설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윤 기자, 무슨 의도일까요?
예, 사실 북한의 관영 매체를 통해서 김 위원장이 현지 지도 중에 발언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 발언을 보면 그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김 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추종 세력이 북한을 반대해서 감행하는 핵 위협 책동이 더 노골화되고 위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미국과 대응하고 견제해야 하는 우리 혁명의 특수성이라고 이런 여러 가지 핵 관련 활동에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공개 움직임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라는 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재 이제 미국 대선이 잘 아시는 대로 두 달도 채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북한이 이제 자신들의 존재감을 좀 더 과시하면서 만약에 이 대선 후에 입술 가능성이 있는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몸값을 좀 올리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가 빼곡히 들어서 있던데요. 최 기자, 이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사진을 보면은 원자폭탄의 그 재료가 되는 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그 기계죠. 원심 분리기가 수백 대, 수천 개 이제 쭉 늘어선 것이 보이는데요. 아시겠지만 북한은 그 1980년대 그 파키스탄으로부터 그 원심 분리기 기술을 그 전수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자료를 보면 파키스탄의 그 핵과학자죠. 압돌 카디르 칸 박사로부터 원심 분리기 수십 대와 설계도면 기술 이런 것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원심 분리기는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P1, P2라고 그러는데요. 당시 자료를 보면은 파키스탄이 만든 두 번째로 만든 모델 P2 모델을 북한이 받았다 이렇게 이제 그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번에 그 공개된 사진을 보면은 대략 그 원심 물리기가 이제 그 둥그런 통인데요. 이것의 그 높이가 한 170cm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원래 파키스탄이 북한에 제공한 P2 원심 물리기는 그 높이가 2m 정도인데요. 조금 짧아진 거죠. 그렇게 보면 한 30cm 정도 짧아진 것인데 외부에서 보는 전문가들은 아마 북한이 그동안 이것을 아마 좀 개량을 해서 효율을 높인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 북한이 얼마나 많은 원심불리기를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원심불리기를 돌려서 원자폭탄의 재료가 되는 농축우라늄을 추출했느냐 하는 것인데요. 대강 그 앞에 그 파키스탄이 제공한 원심불리기 P2 원심불리기를 1년간 한 1,000개 정도를 돌리면은 원자폭탄을 한 개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농축우라늄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북한이 그 원심 분리기를 공개한 게 지난 2010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14년이 흘렀다고 보면은 그동안 1년에 하나씩 만들었다 보면은 요거 하나로 통해서 북한이 순수 농축우라늄용으로 14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만일 북한이 1,000개 이상의 원심 분리기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숫자는 훨씬 불어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농축우라늄을 활용한 그 핵물질도 늘어나고 있고 원자폭탄 개수도 외부에서 생각한 것보다 많다 이렇게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핵 역량 강화를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농축 시설을 공개한 건데요. 한국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이 발표한 정부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며 핵 능력의 가속적 강화, 전술 핵무기용 핵물질 생산을 운운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의 어떠한 핵 위협이나 도발도 굳건한 한미 동맹의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를 기반으로 한 우리 정부와 군의 압도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윤 기자, 한국 정부도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데 맞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왔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북한의 이런 위협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는데 맞서서 미한 동맹이 그동안의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동맹에서 사실상 핵 동맹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핵 협의 그룹 등 미국과 한국이 이제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계속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말하자면 대응 방안 중에 하나로 떠올랐던 것이고요.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공격 동향이 파악될 경우에 선제 공격도 검토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미국 외에 일본과 함께 이 세 나라 군이 참여하는 이 3국 군사훈련을 정례화하는 그런 것에도 합의를 했고요. 아울러서 그뿐만 아니라 3국 정상 그리고 국방장관 회담도 최소한 연 1회 갖기로 그렇게 정상들이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군사 안보 관련 공조와 협력을 보다 강력하게 하면서 동맹을 사실상 북한의 핵에 맞서는 그런 형태로 전환한 상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최 기자,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북한의 그 우라늄 그 농축에 대해서 한국의 반응은 조금 전에 이제 들으셨고요. 일본에서는 그 북한의 그 고농축 우라늄 공개에 대해서 북한의 핵과 그 탄도미사일 계획에 완전한 폐기를 요구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이 이제 관방 장관인데요. 북한에서 이 같은 소식이 나오자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한국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비핵화 결의죠.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이 같은 핵개발 위협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미국은 아직 공식 입장이 없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 이 방송을 지금 그 금요일 날 오전에 하고 있는데요. 아마 잠시 뒤에는 아마 미 국무부나 그런 쪽에서 아마 반응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앞서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 99절을 맞아서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는 지금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때 대한 핵무력 건설 정책을 뒤틈 없이 관철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미국 그리고 한국을 겨냥한 것으로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북한의 최근 그 핵과 관련한 움직임 그리고 새로운 무기 개발과 관련한 것은 사실상 기본적으로 미국과 한국을 염두에 두고 또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김 위원장은 말씀하신 99절 연설에서도 북한이 이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같은 형태의 군사 블록 체계를 가지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위협들, 미국과 이런 서방국들의 위협, 한국, 일본의 안보 군사 협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은 더 다양한 위협들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여기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핵 역량을 부단히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북한은 뭐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밝힌 적이 없고요. 북한의 그 핵무기 숫자와 관련해서 외부 그러니까 한국, 미국 국제기관 이런 쪽에서 그 발표한 숫자가 있는데요. 좀 소개해드리면요. 미국의 이제 과학자 연맹은 아마 북한이 30개 이상의 핵폭탄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스웨덴의 그 유명한 그 평화연구소가 있습니다. 스톡홀름 평화연구소는 북한이 아마 핵폭탄을 50개 이상 보유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핵물질 한 90개 정도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 국방부가 내는 국방백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플루토늄은 아마 그 70kg 정도가 있을 것이고 고농축 우라늄은 정확히 표시를 안 하고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연구기관 국가 정부에서 발표하는 숫자들이 상당히 그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숫자가 다른 것은 한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북한이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원자폭탄의 재료가 되는 게 플루토늄이 있고 농축 우라늄이 있는데요. 북한은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루토늄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가동 일지나 이런 자료가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상당히 그 정확히 북한이 아마 그동안 이 정도 원자로를 돌렸기 때문에 아마 플루토늄이 70kg 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농축우라늄은 외부에서 거의 잘 모릅니다. 지난번에 한 10년 전에 그 미국의 과학자가 가서 그 농축수를 한번 본 것이 다기 때문에 또 원심분리가 몇 개 있는지 또 어느 정도 효율을 가진 건지 알면은 좀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파악된 것이 한 1,000개 정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지 또 별도 비밀 시설에는 몇 개가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부 다 이 숫자가 좀 들쭉날쭉한 그런 상황인데요. 대체로 보면은 최소한 40개, 45개 이 정도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 바퀴가 24개에 달린 12축의 신형 이동식 발사대를 처음 공개했는데요. 윤 기자, 이게 새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는 뜻이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바퀴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사일의 길이가 늘어난 그 새로운 게 있거나 아니면 탄두의 중량이 더 커져서 파괴력이 향상됐을 경우에도 이 말하자면 바퀴가 더 필요한 겁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북한이 그 고체 연료형 화성 18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한 게 있는데요. 이것은 바퀴가 이제 18개에 달린 것이죠. 그러니까 9축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24개 바퀴에 12축의 신형 텔로 이렇게 변모해서 공개가 됐는데, 이것은 바로 북한이 새로운 그 말하자면 그 탄도미사일을 개발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사진으로 이런 것들을 단정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전문가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당국은 미국 대선을 전후에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핵 도발을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에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지가 거의 1년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 기능적으로만 보면 언제라도 맘만 먹으면은 지금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제 문제는 과연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한다 이런 쪽의 견해는 7차 핵실험을 한 북한이 미국 대선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둔 한 10월 중에 할 수 있다. 그래갖고 어떤 이득이 있느냐면은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고 또 다음 미국의 다음 행정부와 핵보유국 자격으로 핵군 추계담을 하고 또 그동안 북한이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전술 핵무기가 있는데 이것은 아직도 한 번도 시험해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만든 전술 핵무기를 아마 시험을 해서 이것이 제대로 터지는지 이것을 하는 그런 목적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쪽의 주장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대로 잘거나 늦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가령 10월이고 11월이고 간에 핵실을 또는 ICBM을 발사한다 이렇게 되면은 북한이 원하지 않는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월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쏜다 이런 얘기인데 북한은 이미 6번이나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에 이미 핵 보유국인데 여기서 한 번 더 핵실험을 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 지위가 공식화된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차 핵실험을 하는 건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하나 이제 전술 핵 무기를 터트려보는 것은 기능적으로 약간의 도움이 되겠지만 이미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북한의 전술 핵무기가 이미 완성된 것을 보고 있고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돼서 미국과 이제 핵군축을 하려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미 바이든 정부는 지난 3월이죠. 북한과 핵협상 비핵화의 중간 단계를 할 용의가 있다 이런 걸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과 핵군축 이걸 할 뉘앙스의 그런 신호를 이미 보냈고 트럼프 공화당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차례 걸쳐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거의 정상회담을 시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7차 핵실험을 하고 ICBM을 발사해서 해리스 보고 트럼프 보고 강경하게 북한에 나가는 것은 북한의 이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 따라서 이거 하지 않거나 늦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측 다 일장일단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누구의 의견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12일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은 73일 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 1일 이후에 이제 처음 아닙니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대체로 세 가지,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세 가지를 대체로 이유로 전문가들이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외교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은 미국과 한국을 외교적으로 압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군사적 목적인데요. 이것은 미국과 한국이 연합훈련을 실시할 경우에 여기에 대응한 군사훈련의 일환이거나 아니면 북한이 자체 무기체계의 정밀성이나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내부 결속력이라는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북한이 이 새로운 무기체계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목적에서 발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10일 있었던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TV 토론 소식입니다. 토론에서 나온 두 후보의 북한 관련 발언 각각 들어보시겠습니다.
It is very well known that Donald Trump is weak and wrong on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policy. It is well known.
해리스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가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서 약하고 틀렸다는 것은 매우 잘 알려져 있고 그가 독재자를 존경하며 대통령 취임 첫째 날부터 스스로 독재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김정은과 연애 편지를 주고받은 것도 잘 알려져 있다면서 이들 독재자들이 아첨과 호의로 당신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해 당신이 다시 대통령이 되기를 응원하고 있다 이런 요지의 얘기를 했고요. 다음은 트럼프 후보의 발언입니다.
He said because you need Trump back as president. They were afraid of him. China was afraid of him. North Korea was afraid.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직에 돌아와야 한다며 중국이 그를 두려워하고 북한이 그를 두려워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후보는 이번 TV 토론에서도 북한 문제에 대해 대조적인 인식을 다시 한번 드러냈는데요. 이런 인식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실제 대북 정책에 그대로 반영이 될까요?
예, 사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북한 정권이나 북한 지도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당선됐을 경우에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만 상대가 있는 만큼 이런 인식이 곧바로 정책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 바이든 현 대통령 정부의 사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대북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 언제 어느 때나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임기 중에 한 차례도 마주앉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이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다만 해리스 후보나 트럼프 후보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것은 이미 다 잘 알려져 있는 대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 바이든 현 행정부는 임기 중 단 한 번도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지 못했는데요.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 두 가지 이유를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관심이 좀 적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그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그 전통적인 스타일의 그 정치가 외교 그 스타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파격적인 대통령이라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추구했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그와 상당히 다른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그 정상 외교보다는 밑에서부터 실무자들이 내려와서 하나하나씩 쌓아가서 하는 그런 식의 그 외교를 했기 때문에 관심도 좀 적었고 그다음에 스타일이 다른 그런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 북미 간의 대화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것은 그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그 대화를 제의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북한이 응하지 않은 것, 북한 쪽에서 관심이 없고 응하지 않은 측면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22년 그 4월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그 취임하고서 한 100일 정도 지나고 나서 조금 전에도 얘기 나오는 그 대북 정책을 그 제안을 했습니다. 세심하게 실용적인 접근을 하고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 이런 거 밝혔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았고 또 올 3월에도 비핵화 중간 단계를 할 용의가 있다 이런 것을 밝히면서 북한의 대화의 손짓을 보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관심이 적은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북한이 응하지 않았다 이것도 저희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최근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정강 정책을 보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거든요. 김 기자, 북한 비핵화는 더 이상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 사실 명시적이고 공개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현실적인 방안으로 이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에서도 중간 단계 접근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중간 단계 접근론이라는 게 비핵화는 장기 과제로 두고 일단 북한 핵 동결과 미사일 발사 유예 그리고 미국은 여기에 대응해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협상 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중간 단계인데요.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누가 되든 방향은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토론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어떤지 궁금한데요. 윤 기자, 토론 이후 두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나요?
이 전반적인 그 토론에 대한 평가는 사실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보다 더 잘했다. 이게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언론들이 일제히 그렇게 보도하고 있고요. 다만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보면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수세에 몰아넣었지만 선거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KO는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해리스 후보로서는 굉장히 좋은 여건 속에서 앞으로 남은 선거 일정을 이어갈 그런 이제 그 기회가 생긴 것이고요. 바로 이를 통해서 해리스 후보의 대선 승리의 이번 토론이 순기능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토론 이후에 지지율 변화도 미세하게 남아 나타나고 있는데요. 해리스 후보의 그 리드 말하는 우위가 좁혀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조금씩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경합주에서의 여론이든 전반 미국 전역에서의 여론이든 이것이 대부분 오차범위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누가 대선에서 결국 승리할 것인가를 점치기는 이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평양을 방문한 소식과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전격 공개한 소식 그리고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선에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토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김영교였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매주 이 시간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매주 다른 주제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성을 만나보는 우먼톡으로 꾸며드립니다. 지난 7월 미국 최대 아시아 전문 미술기관인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의 초대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전문기금 큐레이터에 한국인 여성 황선우 씨가 임명됐습니다. 스미스소니언 재단의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은 아시아와 미국의 예술을 통해 대중과 함께 소통하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 설립되면서 세계적인 파트너들과 함께 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먼톡에서 소개해드릴 황선우 씨는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에서 4년간 연구원으로 일한 경력을 인정받아서 미국과 한국 간 미술과 문화 교류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게 됐는데요. 황선우 큐레이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선우 씨,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선우라고 하고요. 스미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에 얼마 전에 한국 미술과 문화를 담당하는 큐레이터로 채용되었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이 한국이죠?
네, 지금은 한국에 있고요. 네, 취업 비자를 받게 되면 이제 조만간 워싱턴 DC로 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개 채용 절차를 통해서 뽑으셨다고요?
이 직책 자체는 한국 국제 교류 재단에서 이제 50% 그리고 저희 박물관에서 50%를 이제 기금을 모아 가지고 마련한 자리이고요. 제가 맡게 되는 직책의 이름은 한국국제교류재단 기금 한국미술과 문화 큐레이터인데요. 저희 박물관 한국 소장품의 전시를 기획하고 관리하고 소장품에 대한 연구 그리고 관련 학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이제 박물관의 전시와 행사를 기획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이 1923년에 개관을 했었고 개관 당시부터 이제 한국 미술품을 소장하고 전시하고 있었는데 한국 미술을 담당하는 큐레이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한국 미술 큐레이터가 이제 채용되었다는 점에 이제 큰 상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한국 국제 교류 재단이 한국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스미스소니언 박물관하고의 인연이 이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들었습니다.
2018년 2월에 그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챌린저 박물관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어요. 미술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해외에서 박물관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기회를 통해서 스미소니언에 처음 일을 할 수 있었고 그 계기를 통해서 또 연구원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박물관에서 일하신 그 경험을 좀 듣고 싶은데요. 기억에 남는 전시회라든지요.
네, 그 스미소니언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이제 한국 관련 프로그램들에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요. 인턴 시기에는 고려브라 온라인 도록을 발간하는 데 참여를 했었고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이제 브라를 고려브라라고 하고 고려시대에 남아있는 회화는 거의 전무한 반면에 이제 고려시대 브라는 한 170점 정도가 이제 세계에 남아있어서 그래서 좀 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특히 고려브라는 이제 섬세한 문양 그리고 정교한 필치로도 유명한데요.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는 고려브라가 세 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세 점뿐만 아니라 미국 박물관에 소장된 나머지 13점까지 포함해서 그 작품을 한 군데 모아서 지금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처음 참여했던 프로젝트고 국립중앙박물관과 이제 공동 주체로 한국의 불상이라는 전시를 2019년에 했었고 기화를 주제로 한 전시를 2022년에 했었습니다.
자,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박물관 전시회에서 미국인들의 반응을 직접 보신 경험을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중국 미술과 일본 미술과 비교해서 한국 미술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동아시아 맥락 속에서 한국의 미술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거는 미국의 특징이라고 제가 생각되는 게 이제 그 불상 전시를 통해서는 사실 그 불상 안에 복장물이라고 해가지고 경전의 중요한 물건들을 넣어서 조각만이 아닌 이제 하나의 그 신으로서 봉안하는 의식을 행하고 이제 이게 불상으로 이제 탄생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이제 의식을 또 보여주는 행사를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스님과의 대담도 굉장히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공감을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만약에 미국인 관람객으로부터 한국과 일본, 중국 같은 동아시아 불상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사실상 그 전혀 문화권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이 이제 한중일의 불상을 보고 그 나라를 구분하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처님이라는 조상 안에서 또 공통적인 특징이 보이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의 불상이 좀 더 부드럽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삼국시대에는 돌로 조각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화강암이 주 재료였거든요. 화강암은 굉장히 단단하고 조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화강암으로 조각하지 않는 일본이나 중국을 보면 이제 대리석으로 조각하면 정말 사실적으로 재현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물질적 차이에서 표현의 차이가 또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각 문화마다 이제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술사는 어떤 계기로 공부를 하셨나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를 마치고 석사도 미국에서 하고 이제 박사를 과정을 이제 한국에서 수료한 케이스고요. 사실 학부에서는 제가 경제학을 전공했었는데 졸업을 하고 이제 경제 관련 이제 직장을 얻었는데 그게 또 재미도 있었지만 좀 더 다른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석사를 이렇게 미술사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돌이켜보면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그리고 대학교 때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오히려 이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랑 이제 절에 다니던 기억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미술, 여러 전통 미술 분야 중에서도 불교 미술이 저한테는 제일 친숙하게 다가오지 않았나 싶고요.
네.
불교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경전에 대한 공부 없이는 사실 그 부처님이 다 같은 부처님처럼 보이고 어느 분을 이제 그렸는지 아니면 모셨는지를 알기 어려운데 그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했고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불교를 신앙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교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출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미술관 큐레이터가 되고 싶으셨던 이유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미술사를 전공하면 크게는 박물관이나 학계에 나가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유물과 가까이 미술품과 가까이 있는 점이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거든요. 물론 연구를 하는 것도 좋지만 박물관에서 일하게 되면 연구도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소장품과 같이 전시를 기획하고 또 관람객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저한테는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요. 이런 활동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뭔가 저는 한국의 백그라운드도 가지고 있고 또 미국에서 공부한 백그라운드도 있기 때문에 뭔가 두 문화 간에 이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염두해 둬야 할 것이 이제 한국 미술이 생소할 수 있다는 점. 근데 저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간과하기 쉽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한국 미술품을 보고 거기에 한자가 적혀 있으면 왜 한국 사람들은 한글을 쓰는데 한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것들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미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또 신기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제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동료들과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항상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에 있는 박물관의 한국 큐레이터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많지 않은 자리이고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연구원으로 또 5년간 일을 하고 트레이닝을 받고 계속해서 큐레이터로서도 일을 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제가 운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미술사 전문가로서 일하시는데 어려움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미술사라는 분야가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공부하는 분야가 아니고 자리를 잡기까지 또 어느 정도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 분야이기도 한데 인내를 가지고 그 자리 잡기까지의 과정이 돌이켜보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미술, 문화 교류 현황 또 전망에 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미국 내에서요.
예전에 비해서 이제 한국의 대중문화가 굉장히 미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이제 박물관 분야에서도 뚜렷하게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는 걸 피부로 느끼고요. 한국 미술을 담당하는 큐레이터나 연구원들이 전국적으로 좀 증가한 추세가 있고 담당 인력이 늘면서 전시도 훨씬 더 많아졌고 전시의 주제도 훨씬 더 다양해졌 거를 저도 느끼거든요. 요새는 그 주요 박물관에서 한국 현대미술에 대한 전시도 많아졌고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세분화된 주제, 세분화된 시대 이렇게 좀 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이제 주제들을 다루게 된 것 같아서 계속해서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출판 분야에 있어서도 한국 미술에 관한 책들도 계속해서 발간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학교에서도 이제 한국 미술을 가르치는 이제 수업들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류도 분명히 한몫을 하고 한미 관계나 그 두 나라 간의 교류가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싶고요. 한국 정부에서도 한국 문화를 알리려고 노력하는 것도 한몫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준비하고 계신 전시회가 있으면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저희가 내년 2025년 11월에 삼성그룹 고 이건희 회장님께서 나라에 기증하신 컬렉션을 선보이는 전시를 기획하고 있고요. 이 전시가 한국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게 될 예정인데요. 전시 준비로 많이 바쁩니다.
대략 몇 점 정도 전시하게 될까요?
확정은 아닌데 200점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끝으로요. 큐레이터가 되고 싶은 청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좀 더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는 게 전통미술을 전공하더라도 또 현대미술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실 대중들은 그렇게 이제 전공으로 나눠보지 않고 한국 문화, 한국 미술 이렇게 넓게 보기 때문에 폭넓은 경험을 하고 다양한 관심사를 두는 게 앞으로 큐레이터의 길을 꿈꾼다면 아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시회 준비에 바쁘신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의 우먼톡 주인공으로 미국 최대 아시아 전문 미술기관인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 초대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전문기금 큐레이터 황선우 씨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단순 미래 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e use the simple future to talk about things that have not happened yet.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는 단순 미래 시제를 씁니다.
This verb tense has two different forms in English.
영어의 단순 미래 시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will and going to.
Will 하고 going to 두 가지인데요. 조동사 will을 사용하는 단순 미래 시제는 크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자발적 행동이나 제안을 나타낼 때 또는 약속을 나타낼 때 먼저 자발적 행동이나 제안을 나타낼 때 will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들어보시죠.
Are you hungry? I will make dinner.
배고파요? 내가 저녁 식사를 만들게요.
We also use the will future to express a promise.
약속을 나타낼 때 will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들어보시죠.
I will call you when I get home.
집에 도착하면 전화하겠습니다. 여기서 will은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됩니다. Will make, will call.
We can use going to future to express a plan.
계획을 말할 때 우리는 going to futur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ddie is going to start singing lessons next month.
에디는 다음 달 노래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Both the will future and going to future can be used for making predictions.
Will과 going to는 둘 다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The film will win the award for best picture.
이 영화는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할 것입니다. Going to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겠죠.
The film is going to win the award for best picture.
단순 미래 시제가 들어간 의문문 들어보겠습니다.
Will you be there by 7 p.m.?
저녁 7시까지 거기 가실 건가요?
Notice how the position of the subject you and auxiliary verb will has been switched.
주어 you와 조동사 will이 어떻게 자리가 바뀌었는지 주목하세요.
Will you be there by 7 p.m.?
단순 미래 시제를 이용한 부정문은 간단하게 not을 넣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No, I will not be there by 7 p.m.
아니요, 오후 7시까지는 거기 가지 않을 겁니다.
Will you be there by 7 p.m.?
No, I will not be there by 7 p.m.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단순 미래 시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킬로헬스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킬로헬스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 킬로헬스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시가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